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76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새벽마다 사도행전. 내일이 사도행전 마지막인 거 아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궁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그 상황,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 이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본질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요.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그 예배라고 하는 컨텍스트 상황 그의 연속 선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까? 또 이게 내가 믿음이 있나? 이렇게 또 염려가 됩니까?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떠한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믿음을 얘기하고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또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대상과 야고보서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행동으로도 표현되고 말로도 표현되고 태도로도 표현되는데요. 믿음이 표현되는 이 믿음에 동반되는 이 행동 혹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라 꼽으라 그런다면 배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고 이곳에 이렇게 모인 자들이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 배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옆에 또 지체들을 배려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내 권리를 찾기보다도 우리가 늘상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배려죠. 내가 곧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세상이 도대체 줄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로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이제 저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저는 기억에 남는 몇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이 거의 뭐 많게는 30년까지 차이 나는 이 어린 목사에게 깍듯이 존중하고 말을 높이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나이 때에. 그런 배려, 배려에 참 존경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별력이 있어야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이 있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성품이 참 부럽기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배려하고 분위기를 판단하는 그 분별하는 결과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읽고 상대의 필요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에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어주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가능해. 우리가 분별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한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라면 우리 성도 사이의 분별은 어떤 건가? 아,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상태가 어떤 건가? 무엇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 사람 속은 얼마나 속상할까? 읽어주는 것. 그리고 도대체 저분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나는 그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 성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는요, 세상의 요청들, 또 세상의 그 가치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살아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신앙인으로서. 그래야 그 일에 빠지지 않는 거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아, 저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가치들이야.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 이 배려이고 분별인 겁니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또 다른 독특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예배당을 놓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면 다른 룸에서 만찬하고 이제 이런 예배의 스타일이 당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나름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도 있었어요. 개중에 부유하다 하면 개인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이 나름 상당수가 동시에 모일 수 있을 만큼의 큰 룸을 가지고 있는 집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로 모였다, 교회로 모인다 이 말은 개인의 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는 바로 이 앞단락에서는 예배 가운데 두건을 쓰는 문제로 바울이 권면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칭찬한다. 너희가 이 가르친 전통들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정반대로 오늘 우리 17절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이제는 이제 칭찬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연속선상에서. 자, 우리처럼 1부는 예배로 드리고 2부를 성만찬하고 3부를 식탁의 교제로 가는 어떤 이런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따로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전 단락은. 근데 오늘 단락의 시작은 이들의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은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한 다음에 이들이 성만찬을 거행을 하는 순서가 우리하고는 바뀌었죠. 자,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들은 먼저 식탁의 교제를 할 때에 어떤 헌금을 모아서 봉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쫙 부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각자의 먹을 것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들을 보면은 개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으니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올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아침 일찍 나가서 해질녘에 들어오는 자들, 한번 그들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예수 믿는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 식구들인데 먼저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들로 서로 나눠 배를 채우면서 일부 성도들이 서로의 그 특권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불이 나게 몸도 제대로 못 씻고 헐레벌떡 이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만찬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뭐 음식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성만찬, 주의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그 의미 있는 성찬의 시간을 놓고 그 전에 이미 이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분열이 생긴 겁니다. 서로 다름이 특권이 되고 부유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성도가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후에 정말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으로 가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서로 하나됨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 전에 서로 식탁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열이 있고 서로의 권리 주장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결국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하나 되고 한 몸임을 확인해야 되는 식탁의 교제 그리고 성만찬이 인간의 교만과 자기들의 특권과 또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태도로 인해서 이것이 나뉘고 분열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대단히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의 삶에서 분별을 여기 사라지면 그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이 결국은 분별력 없는 행동이 되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끌어안고 또 그의 고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을 벗어나 스스로의 잘남과 자랑과 권위와 특권을 통해서 상대와의 다를 수는 있는데 틀리다고 분리하고 나누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은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긴 거나 다름없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미워하죠. 우리 안에 분냄이 있습니다. 또 나와 다름을 통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히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왜요? 이 자리는 하나됨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자리. 하나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이 앞에 단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그것을 사람의 어떤 행위로 그 영광을 가릴 수 없다. 이게 앞 단락의 주제였잖아요. 오늘 이번 단락의 또 주제는 사람의 그 분별하지 못한 배려하지 못하는 그 옹졸한 마음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분열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뉘고 분열되고 이 마음의 증오와 함께 상처와 함께 저 사람으로 인해 당한 수치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찬을 더럽힌 거죠. 나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어떻게 죄정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최초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바울이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성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이 어떻게 죄정되었는지 너희가 도대체 아느냐? 이것은 주님이 그 한 몸을 나누면서 그곳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 몸을 가지고 주로부터 오는 그 베네핏, 유익,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것을 나누어 누리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성찬인데 너희는 이미 성찬에 참여할 때 나뉘고 분열되고 다투고 상처로 참여했구나.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몇 절입니까? 22절에 보면은 먹고 마실 집이 너희에게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무엇이 옳은지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성찬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분열 없이 나님 없이 미움 없이 나의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없이 이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시험하다라는 말도 번역할 수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태도와 말과 신앙의 패턴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깊게 생각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실수로 공동체 하나가 깨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연약한 자, 그 필요를 믿음 있는 자가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어떤 해답으로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자기들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자들은 수치스럽게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그 상황을 두고 이 먼저 온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있어요. 기다려라. 그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그 나눌 수 있도록 33절을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성만찬 앞에 모이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에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란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 믿음 없는 자 분명히 있고 연약한 자 있으니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가 좀 먼저 배려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이 교만한 자들, 이들이 자신의 특권으로 자신의 권위를 누리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 예배 가운데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찬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들이 그에 앞서 서로 수치를 확인하면서 상처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기다리며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됨을 먼저 애써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배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뭐 이 당시의 상황과는 우리가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으니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이들은 그 모임 가운데서 자기의 잘남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남들과 다른 믿음이 더 있다 혹은 신앙생활이 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불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개인에게도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배를 채우는 자리가 되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를 확인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서로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연합은 사라진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이 중심이 되어야 될 성만찬에 그 모임이 하나됨이 목적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자랑되는 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바울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는 예배 때 머리에 쓰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분별 없이 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그것을 어렵게 하고 변질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이제 수요 예배 좀 나오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분별력으로 주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가운데 늘 그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도록 예배하지만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안내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또 던진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상대방을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의 차이예요. 늘상 하는 말이라도 그날은 특별히 그날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저 안내의 자리를 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표의 기도. 사실 저는 이제 뭐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대표성을 띠게 되면은요,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의 자리 속에서 진심을 담아내는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기도로 하나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가 화려한 언변, 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안수집사님들, 수요일날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적어 오셔서 기도하시죠. 저는 그것은 상당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적을 때에 어떤 말의 화려한 표현이나 그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 진심을 담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도 됩니다. 물론 적어오라는 이유는 그 앞뒤를 좀 최대한 맞추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달라지면 시제가 달라지면 듣는 자들 하여금 그 부분에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면 혹은 그 표현이 잘못되면 또 그것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적어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어떤 언변에 의지해서 수사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작성해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 기도자는 그 기도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삶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또 한편에 정말 여러분의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신앙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린다면 그 대표 기도 순간만큼 정말 하나됨의 순간이 있을까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그의 기도의 말 한절 한절에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튀어가지고 혼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것은 성가대가 아니에요.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답게 함께 하는 거죠. 모두가 일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치를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한 주 내내 그 성가곡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의 고백이고 이 자리에 남아서 부르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헌금. 단순히 어떤 회비 내듯, 어떤 사람 좀 더 과하게 밥값 내듯, 밥값 내듯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헌금도 믿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우리의 고백을 담는 것의 표현이지 단순히 어떤 내가 냈다 스스로의 만족 내가 얼마를 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오면 헌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헌금 안 한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하냐. 또 이렇게 말하면 최 목사가 너무 헌금을 또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헌금이 적든 많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사람은 작은 헌금에도 자기의 100%, 그 믿음 수준의 100%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수준에 맞게 헌금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결국 우리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헌금에 신앙 고백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된다면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얼마 전에는 어떤 가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써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은 어떤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줄줄이 낭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도가 탁 막히면서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의 다시 한번 매일 반복하는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 그것보다도 당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가리는 어떠한 행동들 그것은 결국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랑과 권리와 교만과 또 그들의 잘남을 앞세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확보하는 이들의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는 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 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매번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 더 나아가 성도의 온전한 삶은 결국 그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난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을 제가 대면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 저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일인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만 반복해서 그러는 그 삶이 개선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알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십시다. 혼자 안 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권면과 카톡 한 메시지와 또 그리고 위에서 드리는 기도 한마디 그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 그리고 갈등과 증오 교만과 자랑은 아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로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배려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정신없이 살 것입니다.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한의 범위에서 채워주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바쁘실 것입니다. 느긋하게 하루를 보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서로 필요한 필요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또 믿음이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차이를 두셨을까요? 왜 그런 시간의 차이를 두시고 사람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 가실까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하나됨을 만들어 가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 하나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까지 한번 너희도 낮아져 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다름은 있지만 틀림을 지적하지 않고 하나 되는 주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12장은 은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가 다른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표시로서 주는 하나님의 표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저마다 다른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저마다 달리 걸어온 인생길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여건 속에서 한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다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영광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잘남이나 교만이나 자랑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겸손과 배려와 그 믿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살펴 돕고 서로를 배려하며 기도하고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사역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돕는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